로마서 4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됐든 간에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밝히 빛을 비춰주시사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 시간을 통해서 높이 들림받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체로 볼 때 과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들 수도 있고 모세를 들 수 있고 또 왕의 가장 완전한 왕에 가까웠던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의 관심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특별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칭의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여기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은 약속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고 그 후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행사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24절과 25절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느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처음에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창세기 22장에 가게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역사는 12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쭉 찾아볼 수가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서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씨앗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의 씨앗을 통해서 만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는 이미 율법이 오기든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실 때 율법으로 말미암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미 믿음의 의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바깥으로 쭉 끌고 나갑니다. 나가갖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에게 많은 씨앗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자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무자한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별을 봐. 너가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게 됩니다. 자,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어떤 옳은 것, 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바른 스탠딩. 내가 어떤, 그러니까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 죄인이 아닌 것을 선포해 주는 것. 죄가 없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또 그런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해서 또는 율법의 모든 그런 하나하나를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룰 것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를 믿음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온 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첫 번째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부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즉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인 것이다. 아무 효력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은 그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갔기 때문이었지 그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진노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10가지가 있으면 율법이 700가지가 있다 그러면 700가지를 다 6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범한다면은 그것은 율법의 모든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여주는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루냐면 우리 율법을 깨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지 않죠. 율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가 여기 15절에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여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한 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17절에 기록된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무제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하나님의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불가능한 것, 가능치 않게 보이는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생긴다. 여기서 부른다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에 나타난 그런 부르심, call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가능하지 않고 없는 것 같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부르시면 그것이 즉시로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그는 Almighty가 완전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지가 자기 아브라함이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볼 때 아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사인도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자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부터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자, he believed against all hope.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랄 때, 자, 소망한다. 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한다. 내가 환경을 볼 때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바랄 수 있다. 왜? 뭘 바랄 수가 있냐.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왜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좀 일찍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한 60세 때나 한 50세 때 불러가지고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은, 물론 75세 때 불렀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일찍 불러셔서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쯤 75세에 불러갖고 100세가 되기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그는 처음에 약속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자,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다. 참, 저도 요번에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과연 우리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런 그런 마음의 그런 갈등을 가지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사를 보고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소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계획한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저 자신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정면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참 어렵다고 생각할 때 참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끝까지 바랄 수 있는 것. 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요소에는 바라고 꾸준히 기다린다는 것.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바라고 나가는 그 상태. 바로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가면은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뿌리를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보면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인간적인 희망은 다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 환경을 봤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것에 집착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약속을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 약속은 여기 하나님께서 많은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 내가 환경을 보고 내가 잠겨가는 그 환경 속에서 잠겨갈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께 나가서 걸으라 했을 때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풍랑을 봤어요. 환경을 보자마자 그의 믿음이 떨어지며 바다로 가라앉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 그 자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이 그가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보여줬을 때 그러한 약속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있게 죽은 것 같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봐. 믿음이 강하여지든지 아니면 약하여지든지 그 자리에 머물진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적인 믿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 내 믿음의 역사를 과거에만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있고 믿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 믿음은 지속돼야 그것이 의롭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믿음의 갈등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살아가면서 25년이란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부른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이삭을 주시는 언약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그는 아마 마음가운데 굉장히 갈등도 믿음의 갈등도 했을 것이고 그 믿음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갈대우로 해서 불렀을 때의 믿음과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독자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굴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자라갔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여기 의심한다는 말은 그 다른 말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그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은 보면 참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을 보면 참 안 되고 계속 마음이 나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지 약속이 아닌 우리의 환경을 보고 따라가다는 우리는 역시 베드로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나눠지지 않았다. 그가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100세 물론 100세 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로원에 가보니까 100세 넘은 할아버지는 본 적이 있는데 휠체어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나약해 보였고 인간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그런 힘을 행사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대신 100세에 대해서 아브라함 물론 175세까지 장수를 하셨지만 그분이 100세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물론 갈등은 할 수 있었지만 물론 믿음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자라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든든해졌다.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거 알고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Confident. 무엇을 Confident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한다는 것을 자기 마음껏에 확신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 요지부동했다는 것을, 요지부동한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어디 맨날 며칠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또 약속을 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천불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당신 천불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뭘 해주겠다, 뭘 사주겠다, 뭐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 못할, 그 아마 못 지킬 걸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 많은 약속할 때 지킬 약속도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그 능력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마음까지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후사로 세우셨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3절부터 2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을 받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자, 여기 디바이딩 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보고 그 믿음을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기서 하나는 미래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는 과거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통한 의, 복음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행사할 때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24절에 보게 되면 역시 우리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이분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 바로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룰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Lordship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단순한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마 죽은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기자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위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자, 믿음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 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약속에 근거한 믿음, 또 희망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행사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가 되도록, 주님이 되시도록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24절에서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범죄함. 자, 우리 모두 다 죄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절에 유대인이든 환례당이든 환례당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딱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verdict, final verdict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줌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셨다.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나약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당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자신을 위한 죽음. 만약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예수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 죄라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얽어맬 때 그 죄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힘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죄의 속박을 깨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빼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설명했지만 그냥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죽으셨고 그가 그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믿음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게 뭘까? 그건 나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기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기둥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second half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저기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또 때문에라고 하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기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이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요 우리가 교회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그때가 되면은 그와 같이 그러한 몸을 입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를 보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 갖고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넝마와 같은 더러운 즉 그 표현에 의하면은 아주 불순한 것이 들어 있는 그런 넝마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 자, 죄의 결박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자유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바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파운데이션의 파운데이션, 즉 기반이 되고 중요한 것이 사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것은 5장, 6장, 7장, 8장에 가게 되면 sanctification, 거룩해 가진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기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가 다시 오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러간다고 한다면 만약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미래적으로 보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그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나 또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믿음도 다시 소생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활기차고 능력 있게 기쁘게 해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부분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날마다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것의 진수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 저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 믿음 없음을 책망치 마시고 저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누리고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로 이때에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심장, 가슴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올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